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글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말에 담긴 뜻은 이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었죠. 그죠? 이방인이었던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였던 그러한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만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외형만 짓는 데는요 한 9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장식하고 꾸미고 하는 데만 70년이 넘게 걸려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면적이 얼마나 그 사이즈가 크냐면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것이었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건물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밖에는 금칠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상상하기 어마어마한 이 기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베이징을 가니까 자금성이라는 고궁이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사방에 벽만 이 4km라고 해요. 거기 안에 건물들이요 한 800채가 있대요. 800채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방을 다 이 카운트하지를 못하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9999개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못 미치는데 어쨌든 여러분 800채가 되는 그 건물들 안에 9999개의 방, 그러한 것을 그 시대에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 국민으로서는 큰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했던 제자 중 그 한 명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끝내주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의 말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의 자존심을 꺾어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다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것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지금 지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보는 이들로부터 명성을 쌓고 있었던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 마음에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아니,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성전 볼 때마다 막 자부심이 치솟아 올랐을 거예요. 내가 이 성전 지을 때 한몫했는데, 우리 가족들도 동참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서 공사했는데, 야,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전이라는 웅장한 건물과 자신의 신앙심을 자꾸 매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이 대단한 것처럼 나도 대단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려는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에 거하실 리가 없죠. 결국은 버림받아서 사람들 발에 짓밟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 12번 채널에 주한미국 방송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토요일인지 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이 주한미군 방송에서 방송을 해주었습니다. 중계를 해주었어요. 제 어릴 적에 그 교회를 볼 때 정말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았지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건물의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배당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밖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고 이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 어릴 때 듣기로는 천상의 찬양 같았어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가운을 입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들으면서 그 말씀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미국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요. 이 대통령 행사에 이 강대상 뒤쪽에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 교회는요, 80년대, 90년대 이 한국 교회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이 불티나게 팔렸고요. 이 강단 위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과 그 교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제가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갔는데 저는 교회 건물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자기들 말로는 캠퍼스라 그러는데 거의 공원처럼 그렇게 꾸며놓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가 이 성탄절 주음이었는데요.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뮤지컬을 하던 그러한 시즌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있길래 뒤를 돌아보니까요. 근데 이제 동방박사 뮤지컬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낙타 세 마리를 데려다 놓고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태어나서 낙타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 뮤지컬은 못 봤지만 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낙타들이 휘짓고 다니면서 또 사람들이 막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내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났었고 가장 영향력 있었다라고 했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려앉히고 딸을 담임 목사의 자리로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강단을 그 딸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의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가 떠난다는 소리가 들렸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고 얼마 후에 그 교회 전체가 가톨릭에 팔렸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교회만큼은 천년만년 있을 것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는 감탄을 하고 놀랐지만 그 안에 바른 신학이 없었습니다. 바른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마땅히 교회는 예수님이 자랑되어져야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일만이 자랑되어져야 하는데 엉뚱한 건물이 자랑되어지고 사람이 자랑되어지고 영향력이 자랑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을 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만 찬양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그 새 성전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결케 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있어야 할 이 새 성전인 우리의 심령, 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헛된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뜻과 생각 가운데 나의 행실 가운데 성전이 거하시는 그 새 성전과 어울릴 만한 그러한 말과 행실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심령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를 빚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사단이 시험하는 것 있죠. 네가 네 모습을 보고도 네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한 짓을 둘러보아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된 것,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공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낙심할 모습이 보이고 때로는 실망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멸망과 함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도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재림주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아직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선교지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 교회가 들어간과 함께 이단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선교지에는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요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은요 거기에 가서 현지인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해야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LA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에 이제 모교회를 둔 이민교회였는데요. 이단 시비가 늘 있던 교회였어요. 2-3년 전에, 2년쯤 되었나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곧 LA 쪽에 대재앙이 닥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2년 전쯤 어느 몇월 달에 이 지역이 이제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요, LA 쪽이 미국의 서부 쪽이거든요. 집 팔고 교회 다 팔아서요, 정반대쪽인 동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신념을 얼마나 굳게 잡고 있는지, 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하세요. 8절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차 대전 때 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해요. 2차 대전 때 7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해요. 이제는 이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종교로 말미암은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욱더 무자비하게 그 양상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지진과 기근과 마태복음에 보니까 전염병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래 들어서요, 강도 5.0의 이상의 지진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났죠. LA 지역에 빅1 큰 것이 하나 지금 올 것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네다섯 차례 지진을 경험했거든요. 혹시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지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흔들리면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TV로 보면 흔들릴 때 빨리 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흔들리면요 마음이 떠나버리고 없어요. 멘붕 상태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지진이 주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한 번씩 흔들고 지나가면요 사람들이요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진짜 한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유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한 유익 더 이상 맛보고 싶지 않아요. 지진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6천만 명 이상이 먹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라.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상에서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있는가 하지만 그런 일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이 많이 열렸다라고는 하지만요, 제가 듣는 소리로는 동북삼성에 CCTV가 다 설치되었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안들이요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며시 놔두지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서 어떻게 핍박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더욱 조직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일을 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구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도의 본능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이런 일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만큼 고조되었던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들을 보시고 못 믿으시겠다면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만큼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져 있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까? 사람 사람이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가 사람이 되고 있는 이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인자의 임함을 노아의 홍수의 때로 비유하고 계시더라고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아직 실감을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뭘 느끼십니까?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가 나쁜가? 그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나쁜 거? 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하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인생의 구체적인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그렇고 돈을 버는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 교육하는 문제도 그렇고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전부 다 자기의 뜻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때라고 하면 종말을 떠올리시죠, 그죠? 말세라는 단어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 말세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종말, 그러면 이제 먹구름이 쫙 드리우고 갑자기 까마귀 떼들이 까악 하면서 막 날아다니고 찬바람 쌩하게 부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는 썰렁하고 뭔가 이렇게 기계인간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신다면 그런 분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 좀 이제 적게 보셔야 돼요. 말씀 더 보시고요. 네. 여러분, 종말에 나타날 현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말세의 징조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봐라, 두렵지 아니하냐? 끔찍할 거야. 야, 너희가 당할 고통 상상도 못할 거야. 얼마 전에 미국의 교회에서는요, 이 베리칩이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 미국의 의료보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따라서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엉뚱한 소문이 나기를,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필수로 가입하게 하고는 그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그만한 마이크로칩을 이 손목 가운데 심을 거라는 거예요. 심어서 모든 이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이제 이 그 칩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결제 시스템이 그걸로 다 된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미국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할 거라고. 그 대상들이, 주표적들이 크리스찬들인데, 그러면서 인터넷에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국가재난통제본부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 죽여가지고 나중에 묻으려고 플라스틱 관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진짜로 실제로 그 관들을 막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죠.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진들을 보면요, 막 두려워해요. 성도들이 막 두려워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끔찍한 소식들을 접하게 하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 나타날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환난의 때에, 배도의 때에 고통당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며 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말세의 때에 당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가까이 성도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때에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미움이 커지고 환난과 핍박이 거세질 것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기 더더욱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회복의 때입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때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환난 때는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던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자꾸자꾸 붙드셔야 돼요. 이상하게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어떡하지? 이렇게 된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만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에 민감하라. 한번 더요. 성령에 민감하라.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외면하시면 안 돼요. 거부하시면 안 돼요. 내 생활이 바쁘다 할지라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부르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쳐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로 듣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나? 아, 이거 갱년기가 올려나? 아, 이거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이 이건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그것을 다른 이유로 찾지 마시고 어떤 일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아닌가 하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형통케 하시면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다 분리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다 분리시키시고 혼자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로울 때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나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령의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기다리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셔야 됩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이 인내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고단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자녀들 가운데, 순장과 순원들 가운데, 교역자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다 보아서도 안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내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건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면서 33절부터 37절까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고 깨어있으며 또 깨어있고 깨어있으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이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궁금하시면 말씀을 찾아보셔야죠. 깨달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지, 진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진 않은지, 한 발은 주님 편에 있으면서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적당히 걸쳐놓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믿음에 서 있는지 깨어 살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때마다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보다 저는 이것에 더욱더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를 제외하고는 성도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을 바꾸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이것을 결단하며 가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은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까웠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알고 은혜의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이요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주님 조금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 붙잡고 땅끝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그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며 주님 제가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꾸는 데 힘쓰십시오. 말세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세상의 것으로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높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신령한 것으로서 맞서야 합니다. 신령한 것으로서 맞서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십시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엇보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